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이 요르단 동북부 사막 국경 지대에 집결해 있는 시리아 난민 수만 명에게 식량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현지 시리아 난민들은 요르단 정부가 지난 6월 국경을 폐쇄한 이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스티븐 오브라이언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장은 식량과 여러 물품들이 어제 루쿠반 지역에 배포됐다며 앞으로 2주 동안 구호품 전달과 의료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1년 전만 해도 1만 2천 명에 불과했던 이 지역 난민 수가 현재 8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시리아 내전 발발 직후에는 65만여 명의 난민을 수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루쿠반에서 차량 폭탄 테러로 군인 6명이 사망하자 국경을 폐쇄하고 추가 난민 수용소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얀마에서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 뒤 탈출한 3천여 명에게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으로 건너온 3천 명의 미얀마 피난민들은 서남부 운난성에 머물고 있으며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최근 북부 지역 4개 종족으로 이뤄진 무장 반군이 보안군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이후 거듭되는 충돌로 미얀마 경찰과 정부가 지원하는 민병대, 민간인 등 10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습니다. 사태가 악화되자 미얀마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은 군부대에 최고 경계령을 내리고 갈등 당사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단체인 콜롬비아 혁명무장군 FARC가 내일 평화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진행될 서명식에는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과 로드리고 론도노 FARC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콜롬비아 정부와 FARC 대표단은 22만 명을 숨지게 하고 수백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게 만든 내전 종식을 위해 지난 4년여 동안 쿠바에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논의 중단 여부에 대해 유럽의회가 실시할 예정인 표결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회가 이번 주 실시하는 표결은 터키 정부가 지난 7월 실패한 쿠데타 이후 사회 각 분야에 대해 전례 없는 탄압을 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러나 오늘 이슬람 협력기구 모임에서 행한 연설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표결은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 대신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가입을 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등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엄격히 진행될 사안은 아니라며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와 클린턴 재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할 의도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깨끗한 공기는 매우 중요하다며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 사이에는 일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Amnesty International이 이스라엘 당국에 팔레스타인 인권활동가에 대한 기소 조치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의 마그달레나 무그라비 중동 담당관은 팔레스타인 인권운동가 이사 아무로 씨에 대한 일련의 혐의는 어떠한 정밀 조사로도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로 씨는 현재 이스라엘 군인에 대한 모욕과 공격, 허가 없이 시위를 벌인 혐의 등이 적용됐지만 이는 범죄가 아니라고 Amnesty International은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23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간 체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하게 됩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한일 양측은 상호 획득한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대북 감시 능력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관리와 비공개 접촉한 바 있는 조엘 위트 존스 호킨스 대 선임 연구원이 트럼프 정부는 임기 초반에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제 가톨릭 기구가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북도 또 동해안은 구름 많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오늘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두 나라는 2급 이하의 군사 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는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됩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 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한미일 3국은 정보 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왔지만 반드시 미국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한국은 일본이 정보 수집 위성 등에서 수집한 북한 잠수함 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은 정보 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 거리가 1000km 이상인 지상 레이더 4기, 조기 경보기 17대, 해상 초계기 77척 등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관계망을 통한 정보와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을 통해 수집한 한국 측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북한 동향에 대한 감시 능력과 정보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입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한일 양측은 상호 획득한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대북 감시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장관이 서명식에서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군사 대국화 문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등에 대해 한국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가민의 일본 대사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한국의 야권 3당은 하루 전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졸속적이고 매국 협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3당은 협상을 강행한 책임을 물어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언해 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아태평화위원회 대변인 등은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해 북침 야망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해병대 사령부는 오늘 연평도 포격 도발 6주기를 맞아 대전현충원에서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포격 도발 당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유가족과 전상자, 참전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해병대는 북한의 포격 도발 시간인 오후 2시 34분에 맞춰서 상기 훈련도 실시했으며 이 훈련에서는 K9 자주포와 스파이크 미사일의 사격 절차 연습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11월 23일 한국 해병대의 해상 사격 훈련에 반발해 연평도를 무차별 기습 포격했으며 이 포격으로 한국군 장병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희생됐습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처럼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에만 매달려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건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초반에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제안했습니다. 조엘 위트 존스 홉킨스 대 선임 연구원과 리처드 소콜스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22일 미 시사월간지 애틀란틱에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합의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기고문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이 직면한 중요한 안보 현안, 즉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독창적인 협상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협상할 만한 여지가 있다며 이를 위해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기간 계속 자랑한 강력한 지도력과 협상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 일본, 중국 등 북핵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은 모두 미국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우선 오바마 행정부 기간 미국의 대북 정책은 도랑에 빠져버렸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잘못된 길을 계속 걷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위해 중국을 통해 압력을 넣으려 했지만 북한은 미국을 조롱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두 전문가는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핵개발을 제고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에 응할 기회가 트럼프 행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논의할 진지한 외교적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물론 장기적인 목표가 될 것이지만 대립적이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을 취하다 보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한 후 정치적 여건이 성숙하면 완전한 핵폐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이러한 방안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평화적 해법을 시도해봤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한층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글을 공동기고한 조엘 위트 존스 홉킨스 대 선임 연구원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의 장일훈 유엔 주재 차석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을 만났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1993년부터 1999년 국무부 소속으로 북핵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상황과 관련해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새 정부의 국가 안보 참모들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work closely with the national security team that President-elect Trump.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일부 성과를 거두며 추진되어 온 대북 전략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 측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인과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한 군사적 조치들, 또 북한 정권에 대한 추가 압박 목적으로 국제사회를 동원해 거둔 성공, 그리고 금융제재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재무부가 밟은 단계 등을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에게 최신 북한 정보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그러나 향후 정책 방안과 결정은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새 대통령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 가운데 하나라고 국제 가톨릭 기구가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 의미 있는 정치적 변화가 없는 한 종교 자유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 직속 기구인 국제 가톨릭 사목 원조 기구가 지난주 2016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2년마다 세계 196개 나라의 종교 자유 상황을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네 쪽에 달하는 북한의 종교 실태를 설명하면서 여전히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폐쇄 국가이자 가장 억압적인 독재 정권이 통치하는 국가로 기독교를 서방 세계의 내정 개입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정부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 보고서는 이를 반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 권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국가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기가 매우 힘들다면서도 지난 2년간 캐나다와 한국의 여러 기독교인들이 체포돼 억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군모 혐의로 무기 노동 교화용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해 자주 북한을 오가며 고아와 노인들을 오랫동안 돌봤던 임 목사에게 무기 노동 교화용을 선고하고 제대로 캐나다 정부의 접근조차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국인 김국기, 김정욱 선교사, 최촌길,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 등 여러 기독교인들이 복역 중이고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 지하교회를 지원하던 한국계 중국인 한충렬 목사가 올해 살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목사는 중국 창바이언 장백교회 담임 목사로 20여 년간 대북 지원과 북한 선교에 관여해 왔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는 선교사들이 주기적으로 위협과 공격을 받고 있다며 한 목사가 가장 최근의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가톨릭 사목원조기구는 지난 2007년 세계 기독교 연대가 북한의 종교 자유 개선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지 9년이 됐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이념과 체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치적 변화가 올 때까지 어떤 종교 자유의 개선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종교를 탄압하는 핵심 국가로 북한과 시리아, 이라크, 중국 등 23개 나라, 종교를 차별하는 핵심 나라로는 이란과 방글라데시 등 15개 국가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세계적으로 종교 극단주의와 이로 인한 폭력이 전례 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미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박해받는 소수 종교인들을 보호하는데 이 보고서가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본부를 둔 국제 가톨릭 사목원조기구는 145개 나라에서 연간 5천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이제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BOA는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명암과 또 한국 정부의 탈북민 정책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특집을 5차례에 걸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인데요. 탈북민이 한국 사회의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선해야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행복을 찾아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의 한국 생활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겪는 가장 힘든 점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성경 교수의 설명입니다.
일단 이제 취업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북에서 뭐 배웠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내려와서 안정적인 그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 경제적으로 어떤 자립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1인 1세대 기준으로 미화 약 6천 달러의 기본금과 1만 1천 달러 상당의 주거 지원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탈출한 이들 중 상당수가 탈북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오는 만큼 정착 지원금 가운데 상당액이 브로커 사례비로 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 출신이라는 꼬리표와 낯선 자본주의 사회의 무한 경쟁 속에서 탈북민의 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통일부의 심화교육 취업 실태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탈북민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55%였고 전문직 탈북민 가운데 관련 분야에 취업한 사람은 10%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률은 25%로 4명 가운데 1명은 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탈북민들에 대한 한국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도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탈북민 김태희 씨의 경우에도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편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탈북민이라 하게 되면 다르게 보는 눈길? 일자리를 잡을 때도 그렇고 뭐 면접 갔을 때도 그렇고 또 일반적으로 또 시민들이 대할 때 탈북민은 저선족보다도 어찌 보면 더 차등 대우를 받는 차등 인물이 아닌가. 피부로 많이 체험을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게.
탈북민 출신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도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이들의 한국 정착 과정에 큰 걸림돌이라며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뭔가 좀 이 사회에 오면 이제 차가운 이 사회의 흡수력이 약한 그런데 좀 아직도 냉대나 이런 걸 좀 느끼고 있다고 봐야죠. 그 차가운 인식의 변화를 제일 원합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에서도 차별이 싫어서 탈북한 사람들인데.
더 큰 문제점은 이 같은 탈북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탈북민 김혁 씨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답답함이 폭력으로 나타나고 이는 결국 탈북민의 범죄율로 연결된다면서 대화와 소통 방법을 몰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장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 그러면은 사장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한 거죠. 갈등이 일어나. 보통 6개월 이내에 60%, 63% 이상이 대부분 일을 그만둡니다.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면 탈북자들끼리 모이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범죄,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끊임없이 재생산이 되는 거죠.
아울러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해야 임금도 전문성도 높아지는데 소통의 부재로 회사를 자주 옮기게 되면 연속성이 떨어지고 임금도 초임으로만 받게 돼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김 씨는 덧붙였습니다. 탈북민이 저지르는 범죄와 함께 또 다른 문제는 탈북민을 상대로 한 범죄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탈북민은 한국 주민에 비해 5배 이상 범죄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사기 피해 건수는 4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여건으로 최근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가운데 제3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이민으로 출국한 탈북자는 33명, 제3국의 위장망명을 신청해 보호가 중지된 탈북자도 53명이나 됐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성경 교수입니다.
최근에 제일 많이 관심 갖는 게 아무래도 탈남 현상일 거예요. 이민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남한에서 이렇게 그 무시받고 살 바에는 어차피 똑같이 뭐 상황이라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게 훨씬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기 자녀들은 외국으로 보내겠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탈북민이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는 여성에 대한 배려입니다. 조재희 대구하나센터장은 지역사회의 경우 20대에서 40대 여성 탈북민 비중이 절대적이라며 출산과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탈북 여성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선 이들을 지원하는 별도의 체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역사회 같은 데는 한 78%까지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대부분이 또 함경도 출신이실 뿐만 아니라 여기 오시는 또 거주하시는 연령대도 20대에서 40대가 제일 많으셔서 사실은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을 얘기할 때 취업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20대에서 40대의 출산과 육아를 지금 과정을 겪고 계신 북한이탈 주민들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시기에는 다른 사회적 지지망도 없고 또 안전 체계도 없으시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배려와 함께 또 한 가지 탈북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정체성 문제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는 한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탈북민들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고 또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이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성경 교수는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은 지금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 색채를 지닌 채 탈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서 한국 사회가 북한 출신자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탈북민 3만 명이 또 4만 명, 5만 명이 되겠지만 이분들이 한국 사회보다 잘 정착함으로써 남북 통일에 기여하게 되는 그런 추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의 말처럼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해 통일에 기여하는 추석이 되려면 이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착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한국 내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해 준비한 기획보도. 내일 이 시간에는 이 네 번째 순서인데요. 이 탈북 청소년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엔 아동기구 유니세프가 북한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서 어린이 복원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북한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과 함께 비타민을 나눠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행사 내용을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아동기구 유니세프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아시아지역 사무소 대변인은 오는 29일부터 나흘간 북한에서 어린이 복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보노 대변인은 2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특히 이번 어린이 복원의 날 행사는 8월 말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수해 지역 6곳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함경북도 연사군과 무산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 회령시 등 수해 지역 취약계층의 질병 예방과 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이번 행사 기간 생후 6주에서 14주 된 영유아들에게 디프테리아와 백일의 파상풍, 비형 간염 백신 접종이 실시됩니다. 또 수해 지역 진료소와 병원에 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해 지역 어린이 4만여 명에게 비타민 A를 제공하며 1만 4천여 명 어린이에게 미량 영양소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를 진단하는 상박위 검사를 실시하며 수유모들에게 모유수유 관련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수해 지역 취약계층의 수질정화제, 즉 물정화 알약과 임시 화장실, 물통, 물정화 필터 등을 지원하고 아이들을 위한 겨울옷과 학용품도 지원합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보건성과 함께 1년에 두 차례 어린이 복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구충제와 비타민 A 등 의약품을 제공해 왔습니다. 유니세프는 앞서 2016 대북지원사업계획 보고서에서 450만 달러를 투입해 한 살 미만 영유아 37만여 명과 임산부 37만 2천여 명에게 예방접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2개월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50만여 명에게 1년에 두 번 구충제를 나눠주고 6개월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70만여 명에게 비타민 A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시간입니다. 이 북한이 현재 운영하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SNS 계정은 약 20여 개로 확인됐습니다.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되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다 할 홍보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양 모란봉 편집사가 운영하는 북한의 선전용 인터넷 매체 조선의 오늘 홈페이지에는 작은 네모 모양의 그림 여러 개가 화면 오른편에 나열돼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을 이어주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로 연결되는 일종의 버튼들입니다. 이들 버튼을 누르면 조선의 오늘이 운영하는 트위터나 유튜브, 구글 플러스, 텀블러, 플리커, 핀터레스트, 유쿠,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계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정들은 각 SNS의 특성과 역할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가령 트위터는 단문 형태의 글로, 유튜브와 유쿠는 북한이 제작한 동영상으로, 또 플리커나 인스타그램 등은 북한 매체에서 보도된 사진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이들 SNS에 북한도 가입은 물론 활용 빈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조선의 오늘 외에도 대남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와 아리랑협회가 운영하는 메아리, 통일의 메아리 방송, 김일성 방송대학으로도 불리는 우리민족 강당을 통해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조선의 오늘이 총 8개로 가장 많은 SNS 계정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는 우리민족끼리가 7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메아리와 우리민족 강당은 트위터와 구글 플러스 등을 포함해 각각 4개와 3개씩의 SNS로 전 세계 네티즌들과의 접속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BOA가 파악한 숫자로만 따져볼 때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용하는 SNS는 24개에 달합니다. 이들은 중국이 운영하는 유쿠를 제외하면 모두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등지에 본사를 둔 미국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라디오 방송격인 통일의 메아리 방송과 우리민족 강당은 아이폰을 제조하는 미국 애플사가 운영하는 팟캐스트를 활용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우리민족 강당이 팟캐스트에 올린 21일자 강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종교무력의 핵심 부대를 창설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신 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2010년 트위터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우리민족끼리를 제외하면 북한 SNS 계정들은 대부분 2014년에서 올해 사이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루 한 번 이상 업데이트, 즉 게시물이 올라오는 형태로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은 하루 10여 개의 단문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고 조선의 오늘이나 메아리 역시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 하루 5개에서 7개씩의 단문을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민족 강당 역시 22일 하루에만 3개의 단문 형태의 글이 자체 트위터 계정에 추가됐습니다. 조선의 오늘 등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텀블러, 우리민족끼리의 각종 SNS에도 22일 제중조선인총연합회 여성대표단이 평양 양로원을 참관한 사진을 비롯해 4개씩의 사진이 게재됐고 이들의 유튜브 계정에도 각각 다른 종류의 동영상 여러 개가 추가됐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은 대부분 북한 체제에 대한 홍보나 그날그날의 북한발 뉴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이 그대로 재인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SNS에 이처럼 많은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노스코리아 테크를 운영하는 컴퓨터 전문가 마틴 윌리엄스 씨입니다.
So I think that it's not the only reason that they're using social media, but I think one of the advantages to using social media is that they can avoid the censorship. And the reason is because It's very easy to block a single website, but if you have a Twitter channel or a YouTube page or a Tumblr, the only way to stop those is to block the entire social media.
윌리엄스 씨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SNS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제작한 웹사이트를 유해 사이트라는 이유로 차단하고 있지만 트위터 등 북한의 SNS 계정은 차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웹사이트는 인터넷 주소만 차단해도 접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데 반해 트위터와 같은 SNS는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지 않는 한 게시물을 일일이 차단해야만 한국 네티즌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북한이 SNS라는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윌리엄스 씨는 홍보 효과가 크다는 점을 북한이 SNS를 이용하는 또 다른 이유로 꼽았습니다.
The other one is simply that everybody's using social media and it's a really effective way to get propaganda out to everybody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수많은 SNS 이용자들에게 북한의 좋은 면만을 부각시키는데 이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SNS의 사용자 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약 4억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됐고 트위터는 약 3억 2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터넷 등 국가 홍보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와 맞물린 것도 북한이 SNS 활용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최근 홍보 웹사이트인 내 나라를 현대적으로 개편했고 우리 민족끼리 웹사이트의 경우 휴대폰을 이용한 접속자를 위해 모바일용 페이지를 따로 제작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대외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비록 북한의 SNS 활용이 활발해지고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해진 건 사실이지만 각 게시물에 대한 호응도는 높지 않습니다. 한 예로 지난 19일 올라온 우리 민족끼리의 트위터 게시물은 총 10개인데 이 중 리트윗, 즉 다른 사람이 재인용한 게시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조선의 오늘의 동영상들도 대부분 조회수가 50여 건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인기가 적은 북한의 SNS에 대해 윌리엄스 씨는 북한이 국가체제를 홍보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선전 기술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러시아나 이란 등 국가 홍보에 주력하는 다른 나라들은 사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물을 제작해 제공하고 있지만 북한은 전 세계 네티즌들의 수준에 한참 뒤떨어지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문구에 대해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 산하 아시아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의 콘스탄틴 아스몰로브 선임연구원은 당시 온라인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과격한 선전 문구와 방식이 1950년대에는 통했을지 모르고 북한 내부에서는 잘 작동할지 모르지만 해외 수용자들에겐 시대착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등 전혀 다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정부가 미국 기업이 만든 SNS를 이용하는 건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에 따르면 미국인과 미국 기업은 북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VOA에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과의 거래가 금지된다면서 그들의 재산과 지분이 제재 대상이기 때문이고 재산에는 서비스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SNS를 서비스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으로의 서비스 수출도 금지돼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이 북한에서의 경험과 또 탈북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이런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도록 돕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곳이 있을까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 체제에서 또는 탈북 과정에서 겪은 경험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있게 마련인데요. 특히 북한에 가족이 있는 경우 심한 자책감과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이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에 지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처들을 치유하고 인성교육 등 다양한 상담 활동을 통해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사단법인 세조위에는 북한이탈주민 코칭센터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코칭센터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적응하면서 겪는 여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에 설립됐고요. 매주 탈북민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조위 북한이탈주민 코칭센터의 김광호 소장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이제 코칭 교육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인데요. 코칭이라면은 서로 간에 대화를 잘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잘 경청하고 질문하고 인정과 칭찬하고 이런 기본적인 대화 기술, 인간관계의 소통 기술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더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코칭 자체가 심리치료가 목적은 아니지만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탈 주민들은 트라우마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명상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요소들까지 가미해서 심리치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소장은 매주 탈북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내담자가 있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코칭센터 소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딸들과 같이 자원봉사하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소장직까지 맡게 됐습니다. 가장 인상에 남았던 분이 바로 제가 그 난 행복하면 안 돼요라는 책에서 소개해 준 분인데 북한에 남아있는 자기 헤어진 가족들을 생각하면 남한에서 내가 행복하면 안 된다고 자책을 심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코칭을 통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김광호 소장은 통일 준비를 위해서 무엇보다 탈북민들을 위한 기반 마련과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에 잘 정착한 탈북민들이 결국에는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남과 북을 통일이 되면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남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 또 코칭이나 상담 같은 정서 지원 활동들을 많이 해줘서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실질적인 통일 준비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된다면 사실은 남과 북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굉장한 롤모델이 될 거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조위에서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 주민들이 다른 북한이탈 주민들을 코칭해 줄 수 있도록 지금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많은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이 점차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 주민들은 우리 민족이고 우리 이웃이니까 이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NGO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사단법인 북한체제 트라우마 치유상담센터 역시 탈북민들의 상처 치유를 돕는 기관인데요. 특히 탈북 과정이나 한국 정착 과정의 상처보다 북한 체제 내에서 생긴 상처 극복이 시급하다는 생각으로 북한 의사 출신인 유혜란 센터장이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북한 체제 트라우마 치유 상담 센터고요. 네. 준비된 통일은 아름답다는 표 아래 저희 센터가 2013년도 그 통일부 사단법인을 받았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탈북 과정 그리고 이제 한국 정착에서 트라우마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북한 그 탈북민들에게 있는 가장 큰 트라우마는 그래서 체제 상처라고 했거든요. 체제 트라우마.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와서 이제 겪고 뭐 중국에서 겪는 그 우리 일반 주민들도 겪죠. 그러나 이제 그런 트라우마들은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이거나 하지만 체제 트라우마는 이제 항시적인 네,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굉장히 한국 사회 정착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대인관계예요. 그 대인관계를 이제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체제 트라우마로 야기된 그러한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유혜라인 센터장은 평양에서 태어나 경상의대를 졸업한 뒤 6년간 의사로 일하다가 친척 중 한 명이 정치범으로 체포되면서 부모님과 함께 한국행을 결심했는데요. 한국에 와 신학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바로보게 됐고 북한 체제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한국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상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북한 체제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북한 체제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탈북민들의 상담과 동시에 전문 상담사 양성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22주 치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제 상처 치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 평의를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작은 통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현장에서 보게 되면 탈북민들이 정착이 그렇게 제대로 잘 정착하고 있지는 않죠. 굉장히 이제 자살률도 높고 한국인의 자살률에 비해서 탈북인들이 3배나 높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건강한 통일이 될까, 아름다운 통일이 될까.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라고 볼 때 그냥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리 온, 네. 그래서 정말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제 예정된, 허락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데 초점을 두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최순실 사태에 따른 정치권의 움직임 굉장히 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집권당 분열이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거 탈당했군요.
그렇습니다. 그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와 당의 해체, 새로운 보수 가치를 세울 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탈당한 의원들이 모두 8명입니다.
예.
김무성 전 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앞장서겠다며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불출마 선언도 했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아직까지는 이제 대통령에 속해 있는 당인데 이 새누리당에서조차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 당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안에서도 친박계, 비박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분열의 분위기가 아주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갈등의 모습이 탈당으로 이어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한 그 탄핵 정국의 힘이 더해질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당의 쇄신 목소리에는 40여 명의 새누리당의 초선 의원들도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민심을 잃지 못하면 당의 존립 근거, 존재 이유도 잃어버린 것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 다음 날인 21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한 반응을 아직 내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이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되는 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
네.
검찰에 대한 불만과 항의 뜻일 수 있다 이런 여론의 분석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청와대의 두 축이 동시에 사의를 표한 것에 대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예.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도하겠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네. 오늘 대통령의 변호인에게 오는 29일까지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조사를 받는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입니다. 앞서 박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일절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예.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요즘 계속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청와대가 영양주사 또 비아그라 이런 것들을 구입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 최순실 씨가 청와대 밖에서 대리 처방을 받아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그런 의혹에서 시작된 또 다른 의혹입니다. 태반주사, 백옥주사, 보통 여성들의 피부 미용에 사용되는 영양주사제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여기에다가 그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로 잘 알려져 있는 비아그라, 또 유산 성분의 복제약 등 300여 정을 청와대가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과연 그 영양제가 누구에게 과연 뭐 대통령에게 투약됐는지 또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에 지금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오늘 이 비아그라에 대해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때 고산병 치료제를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사용하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최순실 씨를 통한 대리 처방 의혹 등과 함께 지금 아주 차가운 여론을 마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관련 소식이 미국과 영국 언론 등 외신을 통해서 다시 한국에 전달되고 있는데요.
예.
이 외국 언론에 비춰진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국 시민들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예. 있습니다.
지금 한국 곳곳에는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계속 진행 중인데 그런가면 그 반대편에서는 그 대통령의 하야를 반대하는 그런 집회도 열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 박 대통령에 대한 하야 반대와 안보 지키기 국민대회라는 이름의 집회가 오늘 강원도 남춘천역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또 5차 촛불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26일에는 대구 지역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일명 박사모라고 하는데 이 모임의 지역 본부가 천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박 대통령의 하야를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4주째 이어지고 있는 주말 대규모 집회에 이어서 매일 저녁 퇴근 시간에 서울과 여러 도시에서 이어지고 있는 촛불 집회에 또 반대하는 목소리이기도 한데요. 이 대통령의 지지도를 조사해보면 뭐 95% 이상 반대를 하지만 5%의 찬성 지지층이 있습니다. 이 지지층의 움직임으로 주로 60, 70대 이상의 고령자층의 이 보수단체가 최근 이런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촛불 집회 중심 장소로 불리는 서울 광화 남은 청계광장의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박 대통령 만세, 비상계엄령 선포하라 이런 현수막이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예, 조류독감 어제보다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군요. 계속 확산되는 네. 그런 모습이죠.
맞습니다.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상황이 지금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예.
이 조류독감 우려 지역에 쉴 새 없이 방역 차량이 연기를 내뿜고 있고 소독시설이 설치됐지만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에 이어서 어제는 경기도 양주가 조류독감으로 확진이 됐고요. 인근 포천 지역에 의심 신고가 들어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오늘 조류독감 상황을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격상시켜서 전국의 모든 지역에 조류독감 대책본부 상황실이 가동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까지 조류독감 확진 농장 또 감염 위험을 예상한 인근 농장 31곳이고요. 퇴사하거나 미리 살처분한 닭과 오리 51만 8천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그 포천 같은 곳은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약 110만 마리의 닭이 사육되고 있는 지역이어서
네.
만약에 포천까지 뚫린다면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방역과 예방을 관계당국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한계가 있는가 봅니다.
네, 역부적인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발생한 조류독감이 전염력과 독성이 아주 강한 한반도에서는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조류독감이기 때문입니다. H5N6형으로 불리는데요. 고병원성, 뭐 현장에서는 그 독성이 강하다고 해서 고병원성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관련 뉴스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이 가금류 농장 등 관련 인력이 16명이 감염됐고 이 보도하는 곳에 따라서 수치가 좀 다릅니다만 10명이 사망했다, 6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네.
또 추가 사망자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이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없었다는 이런 적도 있지만 인접성이 없는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예.
혈세에 의한 확산이 좀 유력한 용의자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 오늘 한 가지 더 우려가 되는 점이 나타났는데요. 이 혈세만 막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 강원도 원주에서 수리부엉이 폐사체에서 이 조류독감 이 바이러스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네.
만약에 철새뿐만 아니라 한국의 텃새까지 그러니까 모든 야생조류가 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정말 큰일이다. 뭐 이런 네.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닭과 오리 농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고기들을 파는 식당도 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금 한국의 닭고기, 오리고기 식당들 말씀하신 대로 농장주와 함께 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예.
손님들이 뚝 끊어졌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조리독감 바이러스가 아주 열에 약하기 때문에 5분만 가열해도 사멸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충분하게 익힌 닭고기, 오리고기 먹어도 안전하다고 또 반대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또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VOA 세계 뉴스 또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 점령군으로부터 모수를 탈환하기 위한 4주간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군과 쿠르드군 연합 세력은 도시 외곽의 요충지를 점령하고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는 동안 연합군은 전투를 피해 그리고 ISIL의 잔인한 행위를 피해 도시를 빠져나오는 많은 민간인들을 접하게 됩니다. ISIL 전투원들은 모술에 부비트랩을 설치하는가 하면 연합군은 물론 민간인들을 향해서도 총을 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빠져나오고 있지만 연합군이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도시 안의 사정은 극심한 식량, 의약품, 생필품의 부족으로 참담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모술의 거주민 구호와 보호는 이번 작전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같은 작전을 수립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린 만큼 구호 요원들은 물품을 전달하기 쉬운 곳에 미리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최근 한 원격 회의에서 우리는 유엔과 국제 비정부기구 동반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피난처, 식량, 식수, 화장실 시설 등은 물론 보건위생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해 대기 중에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관리는 이어 우리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위기가 악화되기 앞서 구호를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에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피난민이 약 320만 명이 있습니다. 피난은 가지 않았지만 구호를 필요로 하는 인구도 1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라크 국민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미국은 2014년부터 이라크 국민을 위해 11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미국 관리는 또 지난 여름에는 모술 구호 작전과 관련해 국제사회로부터 2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단체들은 125만 명에 줄 수 있는 양의 식량을 배치해놓고 있으며 2,3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식량 공급 계획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구호단체들은 숙박시설, 보건위생시설, 의료 혜택 등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약 3주 전 전투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약 3만 4천 명의 민간인들이 모술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모술의 본격적인 전투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호기관들은 필요하다면 도시 전체로 구호품 전달을 확대하기 위해 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